성경은 어떤 책보다도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모두 다 기록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역시 이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1장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화살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맞춰지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이 요한복음에서조차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5장 3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독생자의 사람이 되심에서부터 십자가의 사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기록하면서 이제 다시 보게 되겠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20장 31절에 같은 증거를 하였습니다. 오늘 35절 하반절에도 같은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요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겁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치를 잃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했고요. 다시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두 번씩이나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짐승보다 못한 짐승같이 되어버린 사람을 다시 구원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함도 역시 같은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 49편 7절 8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이 속량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당부는 오늘 제목처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요한의 당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천 년 역사 속에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죄인된 사람 사랑을 증거하고 예언한 것은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겁니다. 오로지 이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이라든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 에덴에서 타락을 부추겼던 존재들이 같은 하나님과의 이간을 사람들로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일을 우리 각자가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성경의 성취를 증언하는 요한의 말씀을 보겠는데 함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랐던 사도들 중에 마태도 있습니다. 마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기록하면서도 이렇게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라는 요한 같은 증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사실을 단순히 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본 사실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에 성취되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불신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본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믿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35절이죠. 요한은 단순히 예수도의 죽음만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이루어짐을 봤다고 하는 것이면서 1세기 말에 유행했던 예수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나 생각, 영지주의라든가 또는 에비온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믿지 않은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귀중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단순히 예수도의 죽으심의 목격자만이 아닌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1장 24절에도 예수도의 행하신 일과 삶의 참된 증언자임을 이 서신의 마무리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6절을 했는데 이미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바 있는 예수도께서 유월절 양대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증언입니다. 요한은 이미 1장 19절 하반절 그리고 36절 하반절에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되었던 예수기도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하는 유월절 양신 까닭에 출애굽기 12장 46절이라든가 민수기 12장 9절에 다른 죄수들 같으면 죽지 못할 그 짧은 시간에 운명하심으로써 강도들처럼 다리를 꺾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강도들보다 빨리 돌아가셨는가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시관을 머리에 쓰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채찍을 많이 맞으셔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운명하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스가랴 12장 10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를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재림 때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도의 옆구리를 찌른 당시 유대인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보면서 가슴을 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사람이요 진실된 사람인 요한은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본 이 모든 사실들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또는 에비온파들의 잘못된 주장이나 만들어낸 이야기와는 다르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진실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이치를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됨이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증언하는 진리의 추종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삶이 비로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바울 사도의 당부에 합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38절에서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사람들에게는 제자로 알려지지 않았던 두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주님의 형제들도 그랬지만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불이익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예수 기도를 믿으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 언급된 사람들 외에도 들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위에 언급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기도를 좋아하면서도 자신들의 지위나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기도를 공경하면서도 살아계실 때는 보이지 않게 흠모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기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오히려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건성으로만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었음이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육신적으로만 봤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8절 그랬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설명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공관복음에서 이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참고해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부자 요셉이라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누가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바로 뒤에 언급되는 니고데모와 같은 지위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살아 움직이실 때는 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에서는 한결같이 약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죄인 취급하는 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뜨시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이런 최고의 상류층의 두 사람에게 장례를 받게 되는데 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메시아 예언의 핵심인 이사야 53장 9절에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도께서는 전혀 흠이 없으신 죽을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죽어 장사되는 것이 마치 모든 죄인과 같이 죽음을 당하고 스올이라고 하는 무덤에 내려가신 것이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육신적인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39절 그랬는데요. 요한이 이미 3장에서 귀중한 거듭남의 대화를 언급한 바 있던 그는 니고데모로 마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도를 체포하러 보냈다가 오히려 보냈던 그 사람들이 감화를 주님께 받고 그냥 돌아온 그 아랫사람들을 책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도에 대한 판결을 조심할 것을 경계하는 내용을 이 니고데모가 했던 말로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같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그렇게 말을 했다가 오히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52절에 이런 핀잔을 받은 그런 내용이 앞에 있었지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도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39절에 헌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몰약과 침향은 모두 값비싼 향료들로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100리트라는 오늘 우리의 단위로 계산하면 대략 35kg, 정도가 되는 많은 양입니다. 이 염하면서 세마포의 쌀, 그런 향유인데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동방에 박사들이 가져왔던 세 가지 보물 중에 이 한 가지가 몰약이었죠. 특히 이 몰약은 아라비아나 에티오피아가 주산지로 향료일 뿐만 아니라 주로 방부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부자들이 장례식에 염을 하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탄생에 이름 없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로 가져왔던 몰약,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염을 위해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유향 몰약, 즉 시작과 끝을 몰약으로 장식하는데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헤아렸습니다. 예수도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 썩지 않게 하고 향기나게 변화시키는 몰약의 역할을 하실 것을 우리가 이 단순한 원리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침향도 인도 동부 그리고 코친에서 자라는 향료로 주로 훈증으로 사용하는 향료이지만은 몰약과 섞어서 부자들의 죽은 자의 방부 처리에도 역시 사용되는 값진 향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런 분량의 향료는 왕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결국 숨겨져 있던 니고데모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장례식에 계획되지 않았던 왕의 대우를 하게 되었던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40절에 그랬죠. 어느 인종이나 나라든지 죽음 앞에서는 최고의 존엄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려서 사람이 세상을 뜨면 상여를 메고 장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로 가는 길에 밭에 보리가 한창 피어 있거나 또는 뭐 다른 곡식이든지 상여는 그런 걸 가리지 않고 길처럼 가요. 그래도 그 밭주인이나 논주인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죽음의 존엄 때문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아마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시신이 정결하게 장례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저주로 봤던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유대인이든지 로마 법이든지 교회의 역사 속에 비록 적대시했던 사람일지라도 죽은 이의 동료들이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것은 크게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보는데 헤롯이 죽인 세례자 요한의 경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였다는 기록을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탄생 후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역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행전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도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은 물론 죽어서까지도 주변의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죽음에서조차 증거되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제자됨을 감추고 있었지만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인정하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었을 것임에도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예수도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 지냄으로써 그분의 제자됨을 드러냈던 겁니다. 더 바람직한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살아 생전에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라면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었겠지만 오히려 숨기고 있다가 더 불리해진 상황에서 드러낸 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결단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은 41절, 42절, 2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장례를 끝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대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는 이사야 53장 9절 상반절에서 말씀해 예언에 역시 채워진 내용입니다. 죽음과 관련이 없으신 분이시고 죽으실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도께서 죽어 장사되심은 죽고 살지 못할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것으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의 모습이 되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에 했는데 물론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였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의 땅에다가 장사를 할 리가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잠시 사흘 동안만 사용될 무덤이었지만 마태복음에 같이 기록되고 있는 것과 같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어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27장 6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를 다르게 표현하기를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23장 5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처럼 창세기 25장 9절에 보는 대로 대대의 후손이 같은 굴 속에 장사되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 납골당을 하나 사면 할아버지 장사하고 그 다음에 아들 장사하고 대대로 거기다가 화장을 해서 골분을 보관하는 것을 보는 건데 이 역시 유대인들의 익숙한 관습인 거죠. 조상 대대로부터 같은 굴에다가 같은 무덤에다가 장사를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도는 아무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 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장사 지낸 채로 생명 없는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와 능력의 부활을 위해서 죽음으로 침묵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마태복음의 예수도의 부활에 대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염려로 군인들이 파수한 이야기는 생략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장사되셨던 모습만은 아주 사실적으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래의 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요한은 예수도의 죽음과 장래를 전하고 있는데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42절에 그랬거든요.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표현이 이 안식일의 준비일설과 유월절 준비일설이라는 두 가지 이해가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져 오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의 준비일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도의 말씀에 권위를 둔다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안식일의 준비일이기보다는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말이 더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도의 예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고 일반적인 이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도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들의 성취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되어지는 사실보다 귀중하게 확인한 것이 예수도의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일평생의 삶이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까지는 그 주님을 공경하고 우러러 보면서도 자신의 제자됨을 나타내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히려 주님의 권위가 끝나버린 것 같은 죽으신 뒤에 자신들이 제자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제자됨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했으니까 기도하며 행함으로 더욱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이루어짐은 이제 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무덤에 받쳐졌던 모든 인류의 비극을 끝내시기 위해서 생명 자체이신 생명의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던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밤낮 사흘만 장사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몹쓸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향해 호령하신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즉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주님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면서까지 철저하게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죽어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장사됨과는 다른 부활하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침울한 죽으심의 이야기를 털어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꼭 이 시점에서 생각하고 헤아려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을 위하여 죽으셨듯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굳건히 살아있으면서도 부활을 욕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성격, 나의 욕심, 나의 인간됨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죽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이미 모형적으로는 장사가 됐잖아요. 신앙이 그겁니다. 나를 계속 죽여가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살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죠.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예수도와 같은 부활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또 온전히 죽어야만 부활이 가능하다는 원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